예, 오늘 이제 이 말씀은 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너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그 소명을 받는,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그 시기가 나오는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 일이 일어났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뭐 성경에 좀 상식을 가지신 분들은 이 우시아 왕이라는 사람은 아마 그 유다 가운데 참 오랫동안 통치를 했던 왕이었습니다. 약한 52년 정도를 다스렸는데 그가 성경을 보면 역대하 26장을 보면은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 우시아를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시아 때는 이스라엘 그 남쪽 유다가 굉장히 강력한 그런 나라를 이제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역대하 26장을 쭉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시아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범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왕은 하나님을 구할 때 그가 강성해지고 또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그가 강성해졌을 때 마음이 교만하여서 악을 행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가 이제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하면 제사장만이 할수 있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했던 그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이제 제사장들의 제지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노를 바라셔서 그가 이제 평생 동안, 남은 평생 동안 문둥병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병 환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아 왕의 이 통치 기간, 이 52년은 어쩌면 그 남쪽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축소판이라고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할 때는 하나님이 그 나라 가운데 형통케 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성하여졌을 때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렇게 월권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병이라는 징계를 내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형통할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할 때는 형통하다가 그가 강성하여졌을 때 교만하여져서 나병이 걸렸던 그 우시아 왕이 죽게 됐습니다. 이제 우시아 왕이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주변 세계 정세가 이제 뭐 수많은 소용돌이로 이렇게 급변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로 하면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갖다가 이 환상을 그가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살펴보는 6장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에 이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뭐 청년 이사야죠. 청년 이사야가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고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모셔 섰던 그 스랍들, 이제 천상의 존재들이죠. 그들이 모시고 서 있었는데 각기 6날개를 가지면서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이제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날면서 이제 3절 말씀에 그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 스랍들이 노래를 했는가 하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적 표현에서 세번 강조가 될 때는 가장 제사장의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극히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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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면서 그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거는 이제 온 땅을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온 땅을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이렇게 천사들이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청년 이사야가 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바로 그가 보았던 이 환상을 통해 누구를 만났느냐?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대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보좌에 앉아 계셨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 모셔섰던 천사들도 감히 그분 앞에 설수 없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그 영광으로, 그분의 영광으로 온 땅을 가득 채우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사야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저희들이 요한이시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저희들도 이사야, 청년 이사야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저희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대면하는 것, 그 속에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들은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속에 우리 개인의 문제, 그리고 교회의 문제, 그리고 민족과 세계의 문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살아있는 참된 답변이 바로 그분과의 만남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도 그분의 영광으로 온 땅을 가득 채우고 계시는 창조주시고, 그리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4절부터 이제 보면 하나님의 그 어떤 찬송 소리에 의해서 4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지금 이 장면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연상시키느냐? 시내 산에 바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오셨을 때그 시내 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들에게 연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산이 흔들렸고, 그리고 거기에는 우레와 천둥 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이제 5절 말씀에 이사야가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바로 나에게 찾아오신 이 거룩한 만군의 여호와를, 그리고 왕이신 그분을 내가 만났다는 것이, 내가 보았다. 이렇게 이사야가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뭐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그 참된 회개 있습니다. 회개. 나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구나. 정말 우리가 참된 회개는 언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느냐?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만나게 될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들의 그런 허물, 그 죄가 얼마나 추하고 악한 것인지를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만이 우리들의 추악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고 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더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망이 온 땅을 그분의 영광으로 채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이사야가 이야기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누구냐? 바로 망할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떤 이사야가 정말 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 전에도 어쩌면 정말 이렇게 옳은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보통 이야기하기를 이사야는 가문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이렇게 누구도 이렇게 기대를 걸수 있는 그런 참 멋있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온갖 부조리로 가득 찼을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의 청년들이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의 의협심을 바로 이 이사야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발견한 것은 뭐냐? 바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죄와 허물, 그 이전에 누구의 허물을 발견했느냐? 자기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망할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어쩌면 우리 교회 가운데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속에 내가 망할 자구나.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구나.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나도 철저히 오염되어져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회개의 역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렇게 회개하고 단식을 할때 6절 말씀에 보면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해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옵니다. 지금 스랍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젓가락 같은 것 가지고 무엇을 가져오느냐? 핀숯을 재단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술에 댑니다. 청년 이사의 입술에 대었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성도님들, 여기에 바로 스랍이 가져온 핀숯,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단에서 가져왔잖아요, 제단. 제단은 어떤 곳이냐? 속죄 제물이 드려지는 곳입니다. 속죄 제물이 드려지는 그 제단에 있는 그 숯을 가지고 와서, 바로 불타는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을 때 스랍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닿았기 때문에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성도님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을 체험하게 되느냐? 오늘날의 말로 한다면 사죄의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죄의 은총을 이사야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죄는 무엇으로만 씻겨질 수 있느냐? 제단에서 그 핀숯, 우리가 신약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리고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만 그 피를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적용해 주실 때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들에게 적셔 주실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사함입니다. 사함의 은총입니다. 이제 이사야는 무엇을 체험하게 되느냐? 사제의 은총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는 우리 그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면 가장 자주 많이 불렀던 찬송이 아마 예수님 보혈에 대한 찬송들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좀 이 보혈에 대한 찬송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렇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기독교 그리고 성경의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인간의 모든 모순은 어디에 있느냐? 죄에 있습니다. 질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빈부의 격차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에 있느냐? 그것은 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의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는 사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청년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 자기를 발견하고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8절 말씀부터는 이제 이사야가 소명을 받습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많은 그 신학자들의 성경학자들의 지적처럼 이 이사야의 태도, 부르심에 대한 이사야의 태도는 누구하고 좀 많이 다르냐? 예를 들면 모세 같은 사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정말 부를 만한 사람 부르십시오. 모세는 사실 먼저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요일 날 살폈던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거절을 하고 주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는 대조적으로 지금 이사야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죠. 이런 적극적인 반응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죄사함의 은혜에서 우리들에게 나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어떤 부르심에도 예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할 수 있는 힘은 우리들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죄사함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에서 언제나 헌신은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들에게 부족하기 때문이냐? 죄사함의 은혜. 그 죄사함의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식어지게 되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아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저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요번 이제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죄사함의 은총, 그 감격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제 9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소명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을 해라.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사야가 반응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소위 미션이죠. 미션, 사명, 사역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내용 구절을 보시면 이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여러분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한다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청년 이사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라, 그리고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해라,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해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그리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은 뭐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다, 보아도 알지 못할 거다, 그리고 네가 해야 되는 사명은 뭐냐?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거다, 귀가 막히게 하는 거다, 눈이 감기게 하는 거다, 그래서 깨달아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너의 미션이다, 너의 사역이다. 성도님들에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 특별히 6장을 볼 때마다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 우리가 참된 의미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려면, 이 말씀, 특별히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이 신약에 여러 번 인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비유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제자들이, 왜 예수님 우리들에게는 알려주시면서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고 핍박할 때, 그때 또 적용되어졌던 말씀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다, 알기는 알아도 알, 보아도 알지는 못할 거다,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의 용도를 통해서 볼 때 이 말씀의 참된 뜻은 뭐냐? 언제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언제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사람들에게 타협되지 않은, 타협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함이 없이 선포할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뭔고 하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결국 이 말씀의 뜻은 뭔고 하면 바로 사람들에게 타협되지 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함 없이 그렇게 선포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굳어지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할 자들은 보지 못합니다. 누구만이 알 수 있느냐? 제자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사람들만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도전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를 너는 타협함이 없이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비유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거 설명하시고, 천국은 뭐 예를 들면 그 뿌리는 씨와 같다, 그리고 어떤 거는 길가에, 어떤 거는 돌밭에, 어떤 거는 가시밭에, 어떤 것들은 옥토에 뿌려지니까 열매를 맺었다, 그것만 이야기하고 그냥 설교를 마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천국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룩과 같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나중에 커서 새가 깃들었습니다, 그리고 누룩과 같이 작은 것이지만 가루서말을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말하고 그냥 제가 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완전히 두 반응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선포하는 저를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마치 그 말씀이 뭐가 될까요? 좀 불교 용어라서 죄송한데 화두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저를 신뢰하고 사랑을 하는 사람. 그렇지만 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좀, 예? 그런 사람들은 그 말씀 듣자마자 바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야, 무슨 말이야, 지금? 이제야 비로소 실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나누어지게 돼.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타협함 없이 선포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한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은 반응하지만, 거기에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섞인 사람들은 다 튕겨져 나가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날, 물론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시대에 설교하는 것들, 설교에 쉽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뭐냐?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 가운데, 어쩌면 저도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면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그 거룩함의 영광을 어쩌면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타협하면서 증거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지금 뭐 저에게도 그렇고 한국교회 강단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아하는 마음, 그런 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사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타협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선포하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사야가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대답하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고 주민은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한마디로 하면 너희들이 망할 때까지 이 일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도 이것까지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 말씀은 뭐죠? 언제까지 이런 강팍함,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그 강팍함이 있을 거냐? 그것은 망할 때까지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마음의 강팍함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르느냐? 심판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비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선지자에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선포해라. 그리고 두 번째, 결국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네가 싸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 마음에 있는 강팍함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굳어짐과 강팍함과 네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우리들의 문제는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관계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 현상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마음의 강팍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우리 마음의 그 강팍함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셨을 때,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노래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면, 그리고 그 피가 있는 곳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신을 통해 창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바로 명령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함 없이 선포하고, 그리고 두 번째, 네가 싸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들 마음에 있는 굳어짐과 강팍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3절 마지막을 보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의 바로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도록 타협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그들 마음에 있는 굳어짐과 강팍함과 싸웁니다. 싸우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바로 이 어두운 시대에 누구를 준비하느냐? 거룩한 시대. 바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지금은 작고 마치 그루터기처럼 밑둥만 남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시대, 그 거룩한 시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꿈꿔야 될 정말 뭐 하나의 그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꾸어야 될 하나의 그런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대구 땅이 될 수도 있고, 민족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세계를 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으로 저 어떤 세계를 책임질 수 있는 거룩한 시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분이 바로 그 거룩한 시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씨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 거룩한 씨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들은 오늘 이 말씀에 타협되지 않은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의 가슴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무엇을 갖고 있느냐? 부드러운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들 가운데 역사되어져서 굳어진 마음이 제하여지고 그들에게 부드럽고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그 열정들이 그 마음 속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되지 않는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펼쳐갈 거룩한 시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제들의 요한이시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저는 마음에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바로 이런 꿈, 이런 비전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로 거룩한 시들을 세울 수 있는, 거룩한 시들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은 별로 밝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구 땅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게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타협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의 영혼에 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그 좋은 마음으로 무장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시들, 그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성도님들, 앞으로 2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가 만약에 대구 같으면 대구 지역의 교회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 대구 땅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총의 땅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될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서울에 있는 목회자들이 내려와서 우리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꿈은 뭔가 하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자란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란 중고등부 학생들이 바로 20년 후에 이 대구 땅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들 가운데서 자라난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타협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그들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무장시켜 줬기 때문에 그들이 이 민족을 책임지고 세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국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 대구 땅과 세계를 바라볼 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시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뭔고 하면, 하나님, 저 자신이 바로 거룩한 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거룩한 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런 거룩한 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젊은 날에 그들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이 자신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죄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의 화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제 요번 이 요한이시 심야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에 그렇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문제의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며, 그리고 이 땅을 품을 수 있고 민족과 세계를 그냥 거창한 슬로건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그래서 이곳에 오면 민족의 미래가 보이고, 이곳에 오면 대구 땅의 미래가 보이고, 이곳에 오면 세계의 미래가 보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주님의 놀라운 은총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